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김 제1위원장의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친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 제1위원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처음으로 이것이 항구적 전략 노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 방지 의무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오후 특별 중대 방송을 통해 지난 6일과 7일 진행된 김 제1위원장의 보고 영상과 음성을 방송했습니다. 양복의 안경, 넥타이 차림의 김 제1위원장의 연설 모습은 3시간 길이로 편집돼 방송됐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는 9일쯤 폐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북단은 학술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만난 북한 대학생들은 학습 의욕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영어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하노르베르 박사,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노르웨이의 핀 킨들랜드 박사는 국제평화재단 행사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방북단은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낡은 장비는 학습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북단은 아울러 미국 등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실험실로 북한 학생들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기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쿠릴 4개 섬, 일본명 북방 영토를 둘러싼 양국 간 영토 분쟁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방 외무장관 협의체인 2+2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푸틴 대통령의 조속한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의 9월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오는 2018년 러시아에서 일본의 해 행사를, 일본에서 러시아의 해 행사를 교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8명이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이집트 내무부가 8일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무장괴한은 경찰차 옆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나와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 카이로와 시나이 반도 인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종종 경찰과 군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억류 비망록을 출간하고 BO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대북 제재 목적과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금 이 러셀 차관보 목소리, 이 발언이 언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당국자입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즉 영어로 CSIS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그 기관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 즉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그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가하는 의도, 그 취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벌주거나 옥죄기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그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서 비핵화를 이끄는 것이 대북 제재의 목적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다, 이런 것이 러셀 차관보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 러셀 차관보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혹시 미국의 정책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차관보는 이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북한과 대화 재개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군요.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러셀 차관보는 지금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칫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관한 잘못된 대화가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러셀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해서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얘기인데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결코 같은 말을 다시 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2005년에 9.19 공동성명 합의를 파기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합의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세미나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참석을 했는데요. 혹시 이 아인혼 특보 얘기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날 토론회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참석을 했는데요. 아인혼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그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어가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아인혼 특보는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발언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측 대표 중에 한 사람의 정성장, 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성장 박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베이징에서 6자 수석 대표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 어려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그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그럼 핵실험 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 러셀 차관보 얘기 중에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혹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요. 현재 그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그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5가 매우 강력하고 또 국제사회 이행도 유례 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히고 또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나와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북한의 쿠데타, 군사정변이죠. 이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나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서 북핵협상을 주도한 바 있고요. 또 특히 지금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갈수록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갑작스런 정권 붕괴나 쿠데타 같은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이런 논의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또 중국이 원치 않아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갈수록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때 미국과 한국, 중국군이 어떤 군사 행동을 나설 것인지 또 각국 군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 문제, 즉 탈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북중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한반도는 어떻게 통치하고 연방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정부로 할 것인지 이런 점도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정전협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재건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관련국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셔먼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 같은 논의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당사국들이 집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변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를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것이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변 또는 그 붕괴에 대비한 급변사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이 뭐 언론이라도 나면요.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발할 것이 뭐 뻔하고요.
네.
또 다른 것은 그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런 그 논의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반발 또 중국의 이런 원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볼 때 이런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 미국 고위 전 현지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당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북한 방송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
평양에 도착한 대회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김정은 시대의 눈부신 본연기를 펼쳐온 크나큰 군주와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평양에서는 당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36년 만에 열린 이 당 대회인데 과연 이 당 대회가 무엇인지 또 이번 당 대회가 열리는 그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민주국가, 자유국가에도 당이 있으니까요. 전당대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당우위국가, 노동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고요. 또 당이 그 정부보다 우월한 이런 우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당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쉽게 말씀드려서 당대회는 전국에서 또 지역적으로 직능별 약 3천여 명의 대표가 모여서 총화, 지난 그 한 10년, 20년간의 당사, 국가의 그 어떤 사업을 총화, 결정을 하고요, 평가를 하고요, 또 당규약을 그 개정을 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출하는 행사인데요. 북한은 지난 1946년부터 그 당대회를 열어왔는데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로는 36년 동안 그 당대회를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7차 당대회는 바로 그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를 열고 새로운 어떤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서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 당대회가 참 자주 있는데요. 매년 하는 데도 있고 뭐 몇 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36년간이나 열리지 않은 이유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난 36년 동안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주된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됐던 1980년 10월 이후에 북한은 사회주의권 몰락 이런 전 세계적인 그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그런 그 시기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는데요. 계속되는 경제 위기 또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6년, 물론 36년 단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 때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량 물자를 동원해야 하는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당대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장기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내놓는 건데 북한은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그 경제 계획을 내놓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36년간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이런 그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이번에 당대회를 여는 배경에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혹시 5차 핵실험을 실시할까 이런 관심을 모았었는데 회의 전까지는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자, 이번 회의를 통해서 통일 방안을 비롯한 새로운 대남 정책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에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통일 방안 또는 새로운 대남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전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36년 전에 열렸던 1980년 그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바로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뭐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데요.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야말로 36년 만에 새로운 당대회를 여는 만큼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최근에는 북한 매체를 보면은 연방연합제라는 통일 방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그 언급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통일 방안, 새로운 통일 과정 또는 대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 경제 분야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한국 정부와 또 전문가들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분야인데요. 집권 5년차를 맞아서 김정은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역대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3차, 4차, 5차 당대회 때는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또 6차 당대회 때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라는 분야별 전망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둔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이 제시되거나 또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강조하는 등 앞으로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민 동원을 통한 단기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 병진 노선으로 경제 발전의 환경이 마련됐음을 연일 강조하면서 70일 전투를 선포해서 자강력 제1주의를 구호로 전 분야의 증산을 독려해 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혹시 세대 교체도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써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나이가 뭐 지금 32, 33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벌써 상당한 그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같은 상당히 노세한 전문가들은 혁명 1세대, 2세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혁명 1, 2세대들이 상당히 물러나고 새로 40대, 50대 인사들이 당 중앙위원회에 새로 뽑혀서 상당한 물갈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목해 볼 것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세대교체 못지않게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산당은 지금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 과거 소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회가 중요한 것이 그 최고 의사결정을 하면서요.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에 등소평이 등장을 하면서 1978년에 중국 공산당 그 11기 회의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소련도 과거 1956년에 그 2차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후르시초프가 나와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스탈린 격하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북한의 정권의 그 잘못된 점을 고치고 새로운 개혁 개방, 자유화, 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국가가 많이 그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같은 공산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과 틀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는 권위주의적인 그 통치, 독재를 하고는 있지만 당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당한 토론, 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정책이 바꿔지는데 불행하게도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는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 노동당 자체가 김일성의 당, 김정일의 당, 김정은의 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사당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을 해서 활발한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노선을 바꾸는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시작이 돼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대회를 앞두고 이 70일 전투 같은 속도전, 노력동원 이런 게 많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지요?
네, 맞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노력동원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상납금까지 강요를 당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일 전투를 맞아서 각종 건설사업과 기업 서동에 동원된 북한 주민은 당대회 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전에 나섰지만 하지만 노력동원에 대한 대가가 없었고 또 오히려 수입과 생활에만 지장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주민들은 70일 전투로 출근을 강요당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동원이 끝난 뒤에 늦은 시간에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수입과 생활 모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또 장마당 주차할 때, 여맹 주차할 때, 도로 주차할 때, 청년동맹 주차할 때 같은 다양한 주차할 때가 난무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여기에 또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종 행사와 전시성 시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납과 노력동원을 독려하고 장마당 활동도 제한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자 100여 명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외신 기자들은 뭐 여러 워싱턴 포스트, BBC 이런 전 세계 유명한 외신 언론사 특파원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13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막식이 열린 그날 당일에 대회가 열리는 4.15 문화회관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바깥에서 지켜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날 날씨도 나쁘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다 그러는데요.
네.
이것이 또 불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7차 당대회 직전입니다. 지난 4일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BBC 기자가 다른 그 외부 인사와 함께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을 방문을 했는데요. 가봤더니 학생이 컴퓨터를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가 학생이 그 인터넷에 접속할 줄 모르냐 그러자 그 학생 또 교직원이 상당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대개 그 외신들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 긍정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네, 외신 보도들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양 시민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전에 비해서 고층 빌딩과 자동차가 늘어났고 녹지 공간도 많아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평양 시내는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 있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다 이런 보도 정도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평양의 모습일 뿐 북한 전체 모습이 아니다 이런 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이 보도하는 것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이런 점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제7차 당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인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란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아울러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방금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지난 2일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그 테헤란을 방문해서요. 아, 이란의 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한국 이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가지면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는 뭐 방금 들어보셨고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나 핵무기가 없어지는 게 이란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핵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것이 그 이란의 입장입니다.
예, 한마디로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원래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북한과 이란의 군사 교류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 당시에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공급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이란은 자금을 대고 북한은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2002년이었죠. 미국 부시 대통령은 두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협력은 계속돼서 2013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란 과학자들이 직접 참관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고요.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이란 군수기업 임원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관측,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그 추측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끊어졌다. 아,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이란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연계가 깊은 이런 국가였는데요. 또는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이란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핵무기를 포기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이란이 상당히 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도 지금 계속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란은 핵은 포기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미사일은 또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는 좀 한숨을 돌렸지만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우려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국의 소리가 지난주에 특집 시리즈를 방송을 했습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에 북한에 억류됐던 얘기를 책으로 펴내면서 인터뷰를 한 건데요. 먼저 케네스 배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정말 그 지난 2년 동안 억류돼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자, 이번에 케네스 배 씨가 펴낸 책의 제목이 Not Forgotten,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잊혀지지 않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케네스 배 씨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케네스 배 씨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이름이 배준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사람 또는 중국 사람들을 함께 북한을 한 18번 정도 드나들었고요. 지난 그 2012년 11월 3일입니다. 함경북도 나선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려다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체포가 됐고요. 북한은 그 이듬해 4월에 케네스 배 씨에 대해서 반공화국 적대 범죄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15년 그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그 석방 노력이 있었고요. 또 수감이 장기화되자 케네스 배 씨의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방북을 해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결국 약 2년이 넘은 지난 그 2014년 11월에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을 해서요. 특별 사면을 받고 2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 케네스 배 씨가 왜 억류가 됐느냐 그 체포 이유인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책에서 좀 시원하게 밝혀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케네스 배 씨가 소지했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6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정보들과 사진들, 선교 편지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서방 언론에서 제작한 북한에 대한 동영상들, 이런 그 다큐멘터리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억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배 씨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의 활동을 오바마 행정부 또는 그 정보기관의 사주로 몰아가려 했던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서 자신을 사주한 배후에 오바마 행정부나 CIA 같은 정보기관으로 그렇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배 씨는 진술서 역시 북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선교사이고 또 정치나 정보기관과 상관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는 미국과 한국의 반공화국 적대 정책에 편승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자백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수감 시절에 고문이나 구타 같은 가혹 행위를 받지 않았느냐 이 점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케네스베스는 약 2년간 평양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이번에 VOI의 인터뷰에서 케네스베스는 무슨 구타를 당한다든가 무슨 고문을 당한다든가 이런 가혹 행위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그 세워 놓는다든가 잠을 뭐 잘 재우지 않는다든가 또는 식사를 좀 상당히 줄인다 이런 그 일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염두에 두실 것은 케네스 베시가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네.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체포 그 구금 자체가 사실은 거의 고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뭐 북한이 싫어하는 영상, 뭐 북한의 꽃잽이라든가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컴퓨터 디스크에 이런 것이 저장됐다는 이유로 체포를 해서 15년형을 구형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위 체포 자체가 아마 본인한테는 상당히 괴롭고 그 부당한 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또 그런 회유 또 유혹 이런 것도 있었다고 또 이번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 받았던 얘기도 꽤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배 씨는 미국 등 서방에서 또 밖에서 봤던 그런 재판과는 달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재판은 1시간 15분 정도 걸렸고 예심이라는 절차 또 그 네 달 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재판은 그냥 그 자체로 판결만 하는 절차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였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따라서 실질적인 형량보다는 북한 측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재판 결과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배 씨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이 그 협상카드로 줄곧 사용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배 씨는 책에서 이번에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전체주의 이런 북한 같은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판단이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고 그 선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변호사를 미리 만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재판 당일에야 변호사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변호사 선임을 사용했다고 배 씨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 변호사라는 것은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서로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했던 거죠.
네, 변호사 선임 역시 그 요식적인 절차 그런 거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돌아온 케네스 배 씨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분도 이제 궁금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케네스 배 씨는 그 2년간의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4년 11월 그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부유의 기자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동안 지난 1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쉬면서 쉬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아까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책을 집필하면서 지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그 케네스 배 씨는 풀려났습니다만은 캐나다의 그 이면수 목사 또 다른 미국 국적자가 지금 그 억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의 심정과 상황을 케네스 베시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의 그 구명운동을 동참하고 언론에 알리는 일 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일을 전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하나의 그 특집 시리즈를 보낸 것이 있는데요. 특별 기획으로 이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이현철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 난민이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현재 197명입니다. 2006년에 9명이 그 처음 그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그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제 해마다 많으면 뭐 38명 또 적게는 14명씩 이렇게 해서 현재 197명이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정착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또 미국 남부의 켄터키 이런 지역에 많았고요. 이 밖에도 뭐 또 뉴욕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을 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료를 취합해 본 게 나왔고요. 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해 보면 여성이 60%, 남성이 40% 이 정도 나왔고요. 또 학력별로도 이런 그 탈북 난민들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약 60%, 7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기술학교 졸업, 또 대학교 졸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학력 수준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미 국무부의 다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내용, 또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 와서 인정받기란 참 힘든 거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한국 정착 9년째 접어든 서울에 사는 임향 씨.
그래서 지금 나온 분들이 막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스워요. 옛날에 나도 저랬구나. 나도 저랬는데 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이제 우스웠을까?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입니다.
그때는 저희는 이제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 중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또 한국까지 오게 됐고 근데 이제
많은 수의 탈북 여성들이 그랬듯이 힘든 식당일에 24시간 시간제 일자리에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봤었던 임향 씨입니다.
이게 청춘에 와가지고 이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고 말겠다. 진짜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병에 걸려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전국 병원에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을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얼마 전에는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멋진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아프고 힘든 고향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상담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도 그렇고 또 복지적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일하고 있는 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의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양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세조위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상담실장 임양 씨.
의료 상담실장이라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처럼 네 개의 병원이 있잖아요. 그 네 개 병원을 이제 책임을 지고 같이 그 간사님들하고 거기에 이제 충남대학병원 팀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으로.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네 곳에 마련된 탈북자들을 위한 상담실,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입니다.
현장 상담사가 몇 년이냐?
제가 7년 만에 여기에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다 겪어보셔서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눈에 훤히 다 들어오죠.
그렇죠. 보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제가 상담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정이라든가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제때제때 대처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이 환자분들한테 대처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7년 전 병아리 상담사를 시작해 상담실장이 되기까지 직접 탈북 환자들을 만나고 병원과 협의를 하고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해왔던 노력과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도 못했죠.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로 북한에 있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도 못 오는 진짜 와보기 힘들잖아요, 미국은.
지난 3월 3주 동안 다녀온 미국으로의 초청 연수. 한국 정착 8년 동안 세조의 상담사로 노력해온 지난 7년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지금은 뭐 회사 일로 뭐 여러 가지 유학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는 게 정말 저는 뿌듯했죠.
미국 정부의 초청 연수. 생각도 많아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고민을 나누어 본 시간은 앞으로 임영 씨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 계획표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IVLP라는 게 정신건강 트라우마 치유. 치유에 대한 걸 가지고 난민들이 어떻게 그 미국에서 난민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툴 안에서 그거를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나란 것보다 도시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이제 보고 듣고
난민 정책이라면 미국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어도 탈북자에 대한 의료복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에 제일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 정책은 잘 돼 있어요. 여기 난민 정책은 대한민국이 미국 좀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정책만은 정책과 혜택만은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그런 궁지와 자부심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을 잘하고 혜택이 잘 있는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나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잘해서 나가서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에 가서 통일 리더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담한 키에 여리여리한 체격을 갖고 있는 임향 씨. 통일 시대에 분명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임향 씨는 함경북도 회령역에서 열차에 출도착을 알리는 방송원이었습니다.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원성역을 떠나서 평양역까지 가는 원성평양행 제16열차는 오후 4시 50분경에 도착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물자 수송이 많았던 회령역. 열차를 타고 다니는 열차 방송원과는 달리 임양 씨는 선로의 상황과 대기실 상황을 확인하며 안내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 칸에 안내하는 것부터 이제 차가 들어올 때 이제 개차하고 그 차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홈에 나가서 또 홈에서부터 또 손님들이 오르고 열차 떠날 때까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송실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다 보이게 볼 수 있게 또 기다림 칸에 볼 수 있게 이제 다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기다림 칸에 그 손님들 계실 때 안내 방송할 때 기다림 칸에 계시는 그 손님들 보면서 방송을 하고 또 홈에 나갔을 때는 역전에 이제 기차 타러 나왔을 때는 또 거기에 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요즘 같으면 모니터를 보고 할 텐데
네.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해요. 그래야 이제 열차 들어오는 거 알고 또 떠나는 거 알고.
아침 저녁 서울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할 때면 꼭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 언제 한번 회령역 방송실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항상 그 전철 타면 이제 뭐 어느 역입니다 이럴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거기 가서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그 두 번을 해요.
평해
예. 그거를 저희는 이제 다짜를 올리냐 내리냐 거기에 따라서 말의 유순함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말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 방송은 다 말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선동 방송이라든가 그런 건 다르죠.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었고 이웃집 드나드는 것처럼 중국을 오가는 시절에 임양 씨도 휴가를 얻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98년도에 저는 북한에서 나왔어요. 26살에. 아 저는 뭐 무섭다하기보다도 그 와서 이렇게 뭐 살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이제 휴가 받고 왔다가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가기도 잘 했고
강 너머 바라본 중국 땅이 백올턴 회령과는 너무나 달라서 조금만 더 머물다 간다는 것이 완전 탈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고향 회령은 그저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추억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는 저희는 이제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네. 뭐 하룻밤에 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 경비가 심하지를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저는 이제 5월 달에 넘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건너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무섭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예.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 중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또 한국까지 오게 됐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시골의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그 집 사람이 되어 살림도 일구고 자식도 낳아 기르는. 그 당시 많은 수의 북한 여성들의 삶처럼 임양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 온 그 시집에 친척들이 다 공안에 있었어요. 공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그 들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국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때는 국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중국도 심할 거예요. 북한 사람이 국적을 얻으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게 죽은 사람이 걸 이제 가져다가 호적에 올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저희 국적을 바로 이제 들어가서 며칠 안 돼가 일주일 만에 그 국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국적이 진짠 줄 생각을 저는 10년을 그 국적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아픈 시부모님이 있었고 조카 둘을 키워야 했고 나이 많은 총각과 결혼해주는 대가로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로 공안 친척들이 호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뭐 저희는 나쁜 것만 이제 사상 자체가 전 나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와서 제가 한국 TV를 봤어요. 저희는 조선족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TV를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의료 상담 전문가 임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